VOA World News.
VOA 뉴스입니다. 정용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으로 하는 대북 특별사절단이 5일 평양을 방문합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일 브리핑에서 정 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천혜성 통일부 차관,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대북 특별사절단으로 구성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특사단은 이날 오전 서해 직항로를 통해 방북을 하게 되며 임무를 마친 뒤 당일 돌아올 예정입니다. 특사단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 대변인은 이번 특사단의 방북을 통해 남북 정상회담의 구체적 일정이 확정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정상회담의 의제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구성된 대북 특사단은 지난 3월 1차 방북 때와 동일한 인사들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 대변인은 방북 목적의 효과적 달성과 대북 협의의 연속성 유지 등을 주요하게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당일 일정으로 특사단이 평양을 방문하는 데 대해서도 1차 때와 달리 서로 신뢰가 쌓여있고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며 실무적으로도 당일 방북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이 2일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은 금메달 49개 등 총 177개의 메달로 종합 3위를 기록했고 북한은 금메달 12개와 은과 동메달 각각 12개와 13개씩으로 종합 10위로 마감했습니다. 한국은 폐막 전날 열린 축구 결승 경기에서 일본을 연장 접전 끝에 2대1로 승리해 금메달을 추가했으며 야구 경기에서도 일본과 맞붙어 3대0 승리를 거두면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총 11개 종목에 160여 명의 선수단을 파견한 북한은 역도 경기에 걸린 15개 금메달 중 절반인 8개를 가져가는 등의 활약으로 톱10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편 남북 단일팀으로 따로 메달 순위가 집계된 코리아는 금메달 1개와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로 종합순위 28위를 달성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북한과의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일본인 납치 문제가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2일 발행된 산케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아베 총리 자신은 결국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상호 불신 관계가 깨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두 나라의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이 회담은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결에 기여해야만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에 협력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일본과의 정상회담에 있어 열려있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3억 달러에 달하는 파키스탄에 대한 원조금을 취소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파키스탄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서 활동 중인 반군에 대해 확고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정부 관계자는 파키스탄 정부가 주기적으로 이들 반군 문제를 무시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올해 초 트위터에 미국은 어리석게도 지난 15년간 파키스탄에 330억 달러 이상을 원조했지만 파키스탄은 미국을 바보로 생각해 속이고 기만할 뿐 아무것도 보답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었습니다. 다만 파키스탄은 이들 테러 분자들과의 전투에서 자국민이 목숨을 잃었고 수십억 달러를 소비했다는 입장입니다. 일본 정유회사들이 미국의 요구에 따라 이란산 원유 수입을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2일 정유회사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전하면서 이란산 원유값이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해 일본 내 휘발유값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5년 이란과 맺은 핵 합의를 사실상 파기하고 이란에 대한 제재를 다시 부과했습니다. 이어 미국 정부는 오는 11월 4일까지 이란산 원유 수입을 중단해 줄 것을 국제사회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은 흐리고 비가 오다가 평안북도부터 차차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곧이어 주말의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안녕하세요. 주말의 음악 여행 도성민입니다. 내가 날씨 따라 변할 사람 같소라는 제목의 연극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전설적인 극작가 이강백 씨의 작품을 무대에 올린 것인데요. 살면서 나이가 들수록 참 이 말을 되새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맑은 날, 궂은 날, 비바람 불고 추워지는 날, 또 어마무시 더웠던 여름날. 사람들의 마음은요, 이 하늘이 내리는 그날의 날씨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시선과 마음가짐이 달라지니까 말입니다. 자, 9월의 첫 주말인 오늘은 맑고 개인, 바람도 살랑 부는 아주 화창한 날이었으면 하는데 여러분이 계신 그곳의 하늘은 오늘 어떤 모습인가요? 자, 하늘의 주문을 한번 걸어볼까요? 지금은 조금 활동이 잠잠하지만 10년 전에는 이 친구들의 움직임이 연일 화제였습니다. 4인조 댄스 발라드 가수입니다.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아브라카다브라. 한국식으로 말하면 수리수리 마수리입니다. 아주 좋은 날씨로 사람들의 마음이 좀 화창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주문을 걸었는데 이 노래한 가수들 브라운 아이드 걸스는 마음이 변한 그러니까 다른 여자친구를 사귀고 있는 듯한 남자친구를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아브라카다브라 이렇게 주문을 걸고 있네요.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아브라카다브라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서양에서 마술을 걸 때 하는 주문어입니다. 비비디바비디부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한국에서 이 노래가 아주 크게 유행했던 2009년에는요, 유행했던 춤이 있었습니다. 이 노래를 부를 때 이렇게 불러야 된다는 겁니다. 해보실까요? 팔짱을 일단 끼고요. 상체를 선자세에서 팔짱을 일단 끼고 상체를 뒤로 약간 젖히고 거만한 듯이 고개를 들고 눈은 살짝 내려보면서 몸은 좌우로 엉덩이를 흔들면서 네,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이러다 미쳐 내가 여리여리 착하다는 그런 내가 뭐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자, 미국 워싱턴에서 VOA가 보내드리고 있는 주말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작곡자이자 제작자인 유희열 씨가 결성한 토이라는 이름의 가수그룹, 토이가 2001년에 발표했던 좋은 사람이란 노래를 들으시고요. 가수이자 뮤지컬 배우인 박지윤 씨가 1997년에 데뷔를 하면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늘색 꿈 이어 보내드립니다. 네, 1990년대 말 그리고 2000년대 초에 아주 인기를 끌었던 발라드 두 곡, 토이의 좋은 사람 그리고 박지윤의 하늘색 꿈 들으셨습니다. 자, 주말의 음악여행 이 시간에는 K-POP이라고 불리는 한국의 최신 아이돌 가수들, 뭐 보이그룹, 걸그룹들의 노래를 비롯해서 꾸준하게 인기를 얻고 있는 대중가요 가수들, 또 남북한 사람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텔레비전 드라마와 영화 등 볼거리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볼거리는요, 2013년도에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한국 사람들을 텔레비전 앞으로, 영상계 앞으로 불러 모았던 드라마입니다. 제목이 응답하라 1994예요. 1994년에 서울 신촌의 한 하숙집에서 펼쳐지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그리고 서울의 젊은이들이 뭐 한 가족처럼 살아가는 이야기가 가득한 그런 드라마인데요. 1994년 그때 뭐 한국의 시대상을 반영하면서 젊은이들의 사랑과 우정 그리고 가족애를 그려냈던 아주 인기 최고의 드라마였습니다. 자, 먼저 오늘 소개하는 아이돌 K-POP 그룹의 노래부터 좀 들으시고요. 다음 순서로 드라마 응답하라 1994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K-POP 아이돌 그룹은 누구를 소개해드릴까요? 7명으로 구성된 보이그룹, 남자 청년들 그룹입니다. 그룹의 이름이 B2B입니다. 영어로 BTOB인데요. 뭐 댄스면 댄스, 노래면 노래, 그리고 7명 모두가 아주 속사포같이 내뱉는 랩이죠. 랩도 아주 실력자입니다. B2B의 너 없이는 안 돼. 먼저 들어보시죠. 한국에 손꼽히는 K-POP 보이그룹 B2B의 너 없이는 안 돼 들으셨습니다. B2B, Born to Beat. 음악을 하기 위해서, 박자를 맞추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B2B 줄여서 그렇게 부릅니다. 뭐 댄스, 팝, 발라드 부분에 뭐 젊은 최고의 가수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990년생부터 95년생까지 7명의 청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뭐 7년차 가수들이에요. 한국뿐 아니라 도쿄,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 뭐 일본 전역에서 순회 공연을 했고요. 홍콩과 대만에서도 B2B 하면 뭐 야 하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인기 그룹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고요. 드라마, 뮤지컬에서도 또 활동하고 있고요. 뭐 워낙 인기가 있으니까 광고에서 또 불러드리기도 하죠. 예능 프로그램도 출연해서 뭐 아주 대단한 입담도 내고 있고, 한국에서는 젊은 그 아이돌들이 나와서 막 체력을 선보이는, 자랑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는데 이곳에 나가서도 뭐 인기 최고였습니다. 2012년에 데뷔해서 지금 한참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멤버들이 한 명씩 한국 청년들의 그 국가적인 의무이기도 하죠. 책임이기도 한 군대, 군 입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가장 나이가 많은 그 서은광이라는 친구가 입대 전에 콘서트를 하면서 우리 조금 있다가 다시 만나요. 한국은 2년 안에 다시 돌아오게 되죠. 군 입대를 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큰 성황리에 콘서트를 열었다는 소식이도 화제였습니다. 자, B2B의 노래를 한 곡 더 소개해 드릴게요. 최근에 발표한 노래입니다. 제목이 비가 내리면인데요. B2B가 다른 아이돌 그룹과는 달리 좀 감성적인 노래를 많이 불렀는데 뭐 역대급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노래를 쭉 들어보시면요. 마치 비 오는 풍경 속에 들어있는 듯한 그런 느낌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비가 내리는 날 비를 보면서 사랑했던 그녀를 그때를 떠올리면서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B2B 비가 내리면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의 주말의 음악 여행 듣고 계십니다.
70년대 초반에 태어나 90년대 중반에 대학을 다녔던 한국 사람들은 신세대라는 수식어로 불렸습니다. 그 신세대들의 사랑과 우정을 다뤘던 텔레비전 드라마가 큰 공감을 얻었었는데요. 2013년 가을 한국 케이블 방송사 TVN이 방영했던 응답하라 1994. 1994년을 배경으로 지방 사람들의 눈물겨운 상경기, 그 시대 젊은이들의 열망, 로망, 하숙집, 호출기, 시티폰, 그때의 시대상을 다시 함께 추억해 볼 수 있었던 볼거리였습니다. 응답하라 1994, 모두 21편으로 만들어진 드라마인데요. 이 주인공 하숙집 부부 역의 배우 성동일, 이일화, 딸 성나장 역의 고아라, 하숙생 역의 쓰레기 정우, 칠봉 유연석, 삼천포 김성균, 혜태 손호준 씨입니다. 드라마는 경남 마산에 살다가 서울로 이사를 와서 살게 된 성동일 씨 부부의 집에서 시작됩니다.
여보세요? 아, 예. 아까 전화하셨습니다. 그때 서울역이랑 캤으니까 얼추 다 와갈 깁니다. 아가 말하는 게 돌돌이가 잘 찾아올 깁니다. 걱정하지 마이소.
프로야구단의 코치인 성동일 씨 가족은 대학가인 서울 신촌에서 하숙집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의정부 북부, 의정부 북부행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승객 여러분께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인근 연세대학교에 다니는 지방 출신 학생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면서 모두가 가족처럼 살게 됩니다.
특별할 것도 없던 내 스무 살에 천만이 넘는 서울 특별시에서 기적같이 만난 특별한 인연들. 촌놈들의 청춘을 북적대고 시끄럽게 그리하여 기어코 특별하게 만들어준 그곳. 우린 신촌 하숙에서 아주 특별한 시간들을 함께했다.
전남 순천 출신의 혜태.
그리고 순천은 전남서 광주 다음으로 큰 도시여. 전남서 두 번째로 큰 도시라고.
충북 무산 출신의 빙그레.
안녕 하십니까? 막간 의대 연예 94학번 김. 미안.
내다. 네 지금 어딘데? 네 엄마 지금 터미널에서 몇 시간째 네 기다리고 계신단다. 가시나 어딜 뻘뻘거리고 땡긴다고 음성 확인도 안 하는데.
경남 삼천포 출신의 삼천포, 전남 여수에서 온 하숙생 윤진.
오빠 뭐 그런 간떨리는 소리를 했어요. 여기서 골라면 어디 있다고.
처음 뵙겠습니다. 나도 밥 주세요.
하트 일어나라. 안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나라고.
아. 그리고 이 집의 딸 성나정.
자, 많이 먹으라 우리 시래기.
네, 잘 먹겠습니다, 어머니.
아, 어머니, 이렇게 귀한 곳이 어디서 왔대요?
네, 그래도 바닷가 살았다고 물고기 이름 좀 안다이야.
당연하죠. 아, 그러고 보니까 또 성균이가 또 물고기라면 환장을 하는디.
이름보다는 별명으로 불리고 주인집 아주머니, 아저씨가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라고 서로를 부르는데요.
그놈 죽고 나서 네가 대신 아들 노릇한다고 우리 집 와서 아버지, 어머니 불러삼서 미친 쓰레기 짓을 다 하는 그 꼴을 보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나아지더라. 고맙기도 하고.
컴퓨터공학과에 다니고 있는 이 집 딸 성나정. 친아들처럼 살고 있는 친구의 아들이자 세상을 떠난 아들의 친구인 쓰레기라는 별명의 의대생이 주인공인 것 같지만.
야, 뭘 자꾸 만나야 말끝마다. 아니 뭐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는 거지.
암튼 다
다 맞죠.
야구스타 칠봉이도 주인공.
맞지 않아야. 맞나 좀 그거 좀 그만해.
경상도, 전라도, 맞나. 충청도에서 온 하숙생도 이 드라마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입니다. 프로농구가 대단한 인기였고 가수 서태지의 열광하고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아날로그와 디지털 세상 그 모두를 경험했던 축복받은 세대라고 불리는 신세대 젊은이들의 사랑과 우정이 정말 대단하게 펼쳐집니다.
딱 한 번이면 된다. 가가 인사만 하고 나오면 된다 이거.
니 또 그 동창회 얘기냐? 나가 싫다고 몇 번을 말했는데 왜 자꾸 말해?
그리고 이 드라마를 이끌어가는 또 다른 힘은
너 바보냐?
바로 하숙집 딸인 성나정의 신랑을 찾아가는 것인데요.
내가 왜 내려왔을 것 같은데? 6시간 버스 타고 내려와서 딱 3시간 있다가 또 6시간 버스 타고 올라가고
성나장을 홀로 짝사랑하는 야구선수 칠봉일지 아니면 그녀가 사랑하는 의대생 쓰레기일지
나중이가 오빠를 참말로 진짜로 좋아한단께요.
21편까지 진행되는 그 순간까지 시청자들을 들었다 놨다 텔레비전 앞으로 당겨 앉게 했던 드라마 응답하라 1994였습니다. 네, 청춘들의 사랑을 해보고 싶은 마음을 담은 노래, 1990년대 한국의 어떤 상징 같은 노래, 015B라는 그룹의 신인류의 사랑 들으셨습니다. 소개해드린 드라마 응답하라 1994에 담겼던 노래고요. 이 노래를 듣다 보니까 당시 유행했던 머피의 법칙이라는 말도 생각이 나네요. 그런 노래도 있었습니다. 세상 일은 대부분 안 좋은 쪽으로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 그게 나에게 있고 또 오늘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일이 잘 안 풀리고 계속 꼬이기만 할 때 이거 머피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의 40대 중반 이상 50대 초반의 한국 사람들한테는 마치 나의 청춘 시절을 담아놓은 것 같은 드라마에서 더욱 빠져들게 했던 매력이 있었고요. 그 드라마에 담겨있던 여러 가지 소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삐삐라고 불렸던 호출기가 있고요. 시티폰이 있고요. 당시 유행했던 옷브랜드들이 계속 나오고요. 가수 서태지와 아이들, 환호했던 팬들, 프로농구 대잔치, 열광하는 사람들, 안타까운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도 드라마 속에 담겼고요. 뭐 요즘은 뭐 자취, 원룸, 기숙사 같은 말이 더 흔하지만 당시에는 그 대학생들이나 학생들을 먹여주고 재워주는 학교 근처에는 하숙집이 많았거든요. 그 하숙집 문화가 오롯이 담겨 있어서 그 당시, 그러니까 1994년 당시 한국 사회 시대상을 엿볼 수 있었던 드라마였습니다. 그래서 뭐 자녀들과 함께 보면서 아빠, 엄마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저랬었어. 이러면서 무용담 같은 이야기를 추억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를 볼 때 정말 더 재미있게 봤던 게요. 출연자들의 지방 말씨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아주 신기하게 들릴 정도고요. 뭐 드라마 속에도 나왔지만 저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해석을 듣기도 했었습니다. 그 팔도 청춘들의 상경기라는 부제가 붙었을 정도로 이 원조, 지방 사투리가 난무하는, 그래서 더 인상적이었던 드라마였고요. 그 경상도 마산 사투리를 쓰는 하숙집 주인 성나정이 결혼을 했고 그 신혼집에 그 친구들을 불러 모았던 날, 거기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1994년 당시 이들이 처음 만났을 때 이랬었다. 이런 이야기의 흐름을 갖고 있는 겁니다. 간간이 이 성나정이 과연 누구와 결혼을 했을까? 맞춰보세요 하는 느낌으로 21편의 이야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21편이나 돼? 언제 다 보나 하실 수도 있는데요. 보다 보면요. 그 다음 회 보지 않으면 못 베기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아유, 시간이 벌써 이만큼이나 흘렀어? 하는 소리도 하실 거고요. 일어나서 거울을 보니까 눈 밑이 아주 시커매지는 극도 피로가 내려앉은 얼굴을 만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남북한 사람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볼거리, 2013년에 TVN 방송사가 방영한 응답하라 1994였습니다. 참, 이 드라마 보고 나면요, 전편이라고 할 수 있는 응답하라 1997, 또 그 후에 만들어진 응답하라 1998도 꼭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성시경의 목소리입니다. 너에게.
너의 말들을 웃어넘기는 나의 마음을 너는 모르겠지. 너의 모든 걸 좋아하지만 지금 나에겐 두려움이 없어. 너무 많은 생각들이 너를 가로막고는 있지만 날 보고 웃어주는 네가 그냥 고마울 뿐이야. 너는 아직 순수한 마음이 너무 예쁘게 나빴어. 하지만 나는 왜 그런지 모두가
너를 싫어해서가
이 손을 잡고 있을 때면
나 이런 꿈을 꾸게 됐어.
날 밤에 네가 키스할 땐 온 세상이 내 것 같아. 이대로 너를 안고 싶어. 하지만 세상에는
너 아니야. 네 앞에 버티고 있잖아.
낮에 뜨거운 더위가 조금 내려앉으니까요. 한국에서는 벌써 추석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올해 추석이 9월 24일 월요일이네요. 뉴스를 보면은 뭐 추석 장바구니 물가를 조정하기 위해서 가격도 좀 많이 낮추고 물품도 많이 출하시키는 안정책을 쓰고 있다는 소식이 있던데요. 추석 맞이 장보기 차례상을 위한 제수 준비가 시작되는 한편 또 한편으로는 고향집으로 여행지로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편리하게 데려다준다는 KTX 고속열차표 예매도 이미 진행이 됐습니다. 그 오늘 소개해드렸던 드라마 응답하라 1994가 방영될 당시에는요. 그 한국철도청에서 명절 승차권 예매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방법을 국민들에게 물어보는 현상 공모가 있었어요. 당시 상금이 1,000만 원 정도 됐을 겁니다. 뭐 지금과 환율은 많이 다르겠지만 10,000달러. 크죠? 암표상도 성행을 했었고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뭐 역사 안에서 밖에서 줄을 서서 표를 구하는 사람들의 행렬이 연례 행사가 됐었는데요. 지금 특히 올해는요. 그 창구에서 표를 사는 것 그리고 컴퓨터에서 살 수 있는 것 이어서 스마트폰으로 그 열차표를 살 수 있는 창구 문이 열렸습니다. 손바닥 위에서 버튼을 계속 눌러서 고향 앞으로 향하는 가고 싶은 곳으로 향하는 KTX 고속열차표를 구할 수가 있었답니다. 자, 1994년에 새로운 가수로 데뷔했던 3인조 가수입니다. 투투 1과 2분의 1 주말의 음악여행 이제 인사드려야 될 시간이네요. 빛과 소금의 샴푸의 요정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도성민이었습니다.
몇시 다가와 은빛의 환상 심어준 그녀는 나만의 작은 요정 이른 아침 안개처럼 내게로 다가와 너 울거리는 긴 머리 부드러운 미소로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손전화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되는데요. 접속 방법은 www.voakorea.com 주소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VOA 방송 모바일 서비스는 엄선된 기사와 기획물을 애청자 여러분의 손안에 전달합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11시부터는 VOA 세계뉴스에 이어 뉴스포커스와 주간 스포츠 세상이 방송됩니다.